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3장 20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82면에 있습니다.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그에게 이르되 내 오라버니 암논이 너와 함께 있었느냐? 그러나 그는 내 오라버니이니 누이야 지금은 잠잠히 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지 말라 하니라. 이에 다말이 그의 오라버니 압살롬이 집에 있어 처량하게 지내니라. 다윗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압살롬은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그를 미워하여 암논에 대하여 잘잘못을 압살롬이 말하지 아니하니라. 만 2년 후에 에브라임 곁 바하라솔에서 압살롬이 양털을 깎는 일이 있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을 청하고 압살롬이 왕께 나아가 말하되 이제 종에게 양털 깎는 일이 있사오니 청하건대 왕은 신하들을 데리시고 당신의 종과 함께 가사이다 하니 왕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아니라 내 아들아 이제 우리가 다 갈 것이 없다 내게 누를 끼칠까 하노라 하니라. 압살롬이 그에게 간청하였으나 그가 가지 아니하고 그에게 복을 비는지라. 압살롬이 이르되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려거든 청하건대 내 형 압논이 우리와 함께 가게 하옵소서. 왕이 그에게 이르되 그가 너와 함께 갈 것이 무엇이냐 하되 압살롬이 간청하며 왕이 암논과 왕의 모든 아들을 그와 함께 그에게 보내니라. 압살롬이 이미 그의 종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제 암논의 마음이 술로 즐거워할 때를 자세히 보다가 내가 너희에게 암논을 치라 하거든 그를 죽이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너희는 담대히 용기를 내라 한지라. 압살롬의 종들이 압살롬의 명령대로 암논에게 행함에 왕의 모든 아들들이 일어나 각기 노새를 타고 도망하니라.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선지라.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답이 아뢰어 이르되 내 주여 젊은 왕자들이 다 죽임을 당한 줄로 생각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그가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욕되게 한 날부터 압살롬이 결심한 것이니이다. 그러하온즉 내 주 왕이여 왕자들이 다 죽은 줄로 생각하여 상심하지 마옵소서. 오직 암논만 죽었으리이다 하니라. 아멘.
다윗의 생애에 가장 중요한 사건은 골리앗 사건과 밧세바 사건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윗의 생애에서 다윗을 부러워하는 것은 골리앗을 죽일 때의 신앙, 그 담대함, 그 분명함일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친 사건을 그 이후로 한 번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시편에 나타나는 다윗의 기도들을 보아도 골리앗을 죽일 때의 용맹스러운 그런 자신만만한 기도들은 없습니다. 다윗되게 하는 그리고 성경이 하고 싶은 얘기는 다 밧세바 사건을 배경으로 한 회개와 그 이후의 삶이 가졌던 내용들이 눈물과 한숨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의 생애에 밧세바 사건이라는 것은 그 이전 전반기와 그 이후 후반기로 둘을 나눌 수가 있는데 그 나눔은 매우 중요한 내용을 담기 위해서 성경이 극적으로 그 대조시킨 인생이 됩니다. 아시다시피 다윗은 은혜의 담지자입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것 같이 다윗은 은혜의 조상이요 은혜에 대한 대표적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4장에 의하면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소개할 때 그것이 전적으로 은혜에 속한 것임을 증언하기 위하여 로마서 4장 1절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은 예수를 믿는다 해서 예수가 강조되어야 하는 것과 맥을 같이 합니다. 믿음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강조하죠. 예수로 말미암는 구원은 믿음이라는 방법으로 되어 있다. 그 믿음은 전적인 은혜를 말하는 것이다. 은혜는 조건이 되거나 자격이 되는 것이 아니다. 거기에 대한 역사적인 증거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다윗에게 나온다. 그게 로마서 4장이 예수를 믿어 얻는 구원에 대하여 설명하는데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역사적 인용입니다. 다윗의 생애는 은혜의 대표자로 그의 생애가 조명되어야지 영웅적으로 조명되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밧세바 사건 전에 다윗은 가히 그 종교성과 신앙심에 있어서 영웅적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밧세바 사건으로 인하여 그의 앞에 그 자랑들과 그 영웅성은 다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부서지고 참담하게 되죠. 우리는 그것이 다윗 생애 유일한 오게티, 유일한 실수라고 얘기하고 싶지만 성경은 다윗이 그 앞에 가졌던 것을 기독교 신앙의 최선으로 모범으로 여기지 말라고 못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후반기 인생에 아무것도 아닌 영웅성이 전혀 없어진 후반기 인생을 어떻게 봐야 되는가 하는 문제가 남지요. 가장 대표적으로 이 둘을 극적으로 대조시키는 성경의 중요한 힌트는 다윗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물맷돌 다섯 개를 들고 골리앗 앞에 섰던 모습,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피해 도망가고 죽일 수 있었던 두 번의 기회를 다 사양하고 멀리서 사울왕이여 내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으나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나는 죽일 수 없었습니다 라는 멋진 고백이나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통해하는 애도에서 나타나는 것 같이 진심으로 가장 어려운 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생애를 하나님 앞에 참으로 위대함과 좋은 평가로 애도하는 것 이런 것에 마지막 정점을 찍는 제가 주를 위하여 성전을 짓겠습니다의 면박을 받는 데서 이 둘이 극적으로 대조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성전을 지어드리겠다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면박을 줍니다. 왜 네까짓게 내 필요를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한단 말이냐. 건방진 놈. 이렇게 된 겁니다. 꼭 기억을 하십시오. 내가 네 도움 받으려고 널 복을 줬다고 생각을 하느냐. 필요한 것이 있으면 내가 너에게 주지 어떻게 네가 내 필요를 채운단 말이냐. 그리고 밧세바인 겁니다. 그러니 그가 이루었던 인간이 가질 수 있었던 최선의 종교 행위와 하나님이 인간에게 만들려고 하는 소위 예수 안에서 구원하여 부활 생명과 영생을 약속한 것은 도대체 어떻게 다른 것이냐, 어떻게 극단적으로 대조되는 것이냐 라고 다윗의 생애를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같은 로마서 6장에 가면 6절 이하에 대부분들 잘 읽어내지 못하는 알 것 같이 모르는 6절 이하의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느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 대조는 여러분 뭐 어려울 것 없이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 믿은 자답게 살자. 예수 모를 때 살던 세상 풍속을 쫓고 죄짓는 삶에서 돌이켜 예수를 믿어 거듭났으니 열심히 신앙생활하자. 쉬운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대조는 이런 것입니다. 다윗에게서 보는 바와 같이 인간의 종교심을 최고의 형태로 드러내는 어떤 정성들, 어떤 위협들, 그것이 신앙생활이 아니고 약간 일찍 나왔어요. 고맙습니다. 이제 30년 만에 둘이 됐습니다. 세상이 만드는 것과 전혀 다른 하나님이 만드는 인간의 영광과 지위와 운명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 예수가 우리를 위하여 죽고 무덤에서 부활했고 그래서 우리는 다른 종자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둘을 비교하자면 인간이 할 수 있는 최선의 인생과 운명 비교하여 하나님이 창조 때부터 목적하신 인간의 정체성과 지위와 운명은 전혀 다른 것이다. 혼동하지 말아라. 둘을 섞지 말아라. 이렇게 둘을 나누어 놓는 것이 밧세바 사건이죠. 예수의 죽음은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요. 우리를 죄의 권세에서 불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죄의 권세에 묶여있던 우리가 죽음으로 우리의 존재와 지위가 죄로부터 벗어나죠. 죽었으니까. 그리고 예수의 부활로 부름을 받아 부활 생명에 우리의 존재와 지위와 운명이 들어가게 되죠. 다윗의 생애도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앞에 것들은 우리가 보기에도 무슨 비난을 할 필요가 없는 비난이라는 말을 적용할 필요가 없는 생애를 산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이 신앙이 아니고 신앙 세계에서 만들어지는 것 하나님이 하려고 하는 건 인간이 가지는 최선이 아니라 도덕성과 종교성의 최선이 아니라 다른 거랍니다. 예수 안에서 만드시는 하나님의 창조와 부활에 속한 영광된 인생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죽음을 맞이하셔야 됩니다. 다윗에게는 그 죽음이 밧세바였습니다. 자신에게서 생산되는 것은 죽음뿐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실수를 용서하고 이 사건을 해결해 달라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론적 회개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라는 존재는 자기가 만드는 것으로는 죽음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즉 사망이라는 것을 넘어서는 가치, 우리가 얘기하는 진리와 생명을 만들 수 없습니다. 그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습니다. 나를 거기서 건져주십시오. 이 일이 회개라는 말 때문에 끝까지 도덕성과 종교성으로 우리에겐 붙들려 다닙니다. 존재론적으로 정체성에서 종자에서의 변화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다윗이 치명적인 사건을 저지르는 바람에 회개를 하는 게 아니라 바세바 사건이 그의 존재와 본질과 정체와 운명에 대하여, 즉 죽음을 직면했듯이 여러분이 여러분 생애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실 때는 무슨 문제로건 당신의 여러분들의 죽음을 만나게 하십니다. 죽음을 만나지 않고는 예수를 만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예외 없이 자신의 죽음을 극복했다는 걸 알게 됩니다. 나는 예전의 나가 아니고 이제는 거듭난 나다. 근데 자꾸 세상이 우리를 속이는 것은, 그러니까 이젠 죄짓지 마라, 신령한 능력을 가져라, 이렇게 됨으로써 구원을 받고도 다윗의 전생애를 부러워하는 데 불과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그게 뭐 잘못이냐? 잘못인 이유는 우리가 전생애의 영웅적이었던 다윗의 생애가 후반기에서 애매모호하고 흐지부지해진 것을 못 참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은 이런 식으로 다윗의 생애를 전반기에 그 휘황찬란했던 데에서 이렇게 암논이 이복 여동생을 겁탈하고 그 말이 안 되는 일을 저질러서 분노했으나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다윗이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지가 먼저 그랬는데. 근데 이런 생애를 살게 하셔서 다윗의 후반기는 할 말이 없는, 큰 소리 칠 수 없는, 우리가 소원하는 큰 소리 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게 하시지 않고 큰 소리 칠 수 없는, 면목이 없는 삶을 살게 하시는가? 그러니까 풀리지 않으니까 끊임없이 이 문제를, 다윗의 실수, 평생 이 실수를 안고 가야 되는 것으로, 그래서 지나간 실수를 회개하고 사는 것이 전부인 것 같이 얘기하는 것은 전혀 후반기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뭘 하시느냐? 가장 중요하게 이걸 합니다. 우리를 고난 속에 넣으심으로, 즉 할 말이 없게 함으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세상에다 대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전부 모여서 온 국민이 하루 금식기도 하면 저 북한의 원자탄이 자체로 녹아버릴 겁니다. 이러면 얼마나 시원합니까? 나는 네가 저주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가노라. 무슨 애만 실탄 다섯 발을 손에 들고 간 것도 아니고 조약돌 세 개 들고 가는, 그런 식으로 왜 하지 않고 이렇게 망신스럽고 할 말 없고 사회에서 교회 보고 너희는 뭐하냐, 너희가 기도하면 우리가 하지 못한 게 일어나야 되는데 너희는 더 왜 한심하게 사냐,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풀어내지 못하니까 실제적인 신앙생활이 불가능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사야 53장에서 선언하는 이런 선언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경, 구약 성경 1033페이지 이사야 53장 1절.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 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을 여러분들은 다 납득하십니다. 그죠? 비난당하시고 외면당하시고 오해받으시고 수치당하시고 배신당하시고 그리고 죽으십니다. 그건 다 인정하면서 같은 식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고 자라난다는 것은 믿지 않습니다. 예수가 왔으나 다 그를 보고 뭐라고 생각을 했다고요? 그가 무슨 메시아냐? 그가 무슨 하나님이냐? 그가 어떻게 구원을 베푸느냐? 요셉의 아들이요, 나사렛 사람이요, 그냥 평범하기 짝이 없는데 라고 얘기했다고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받았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우리가 기도해서 대한민국이 보존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겠어요? 야, 그런 웃기는 소리가 어디 있냐? 너 그런 말 하려면 지금 당장 내 주머니에 기도해서 10만 원짜리 10장 한번 넣어봐. 그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무슨 대단한 능력이나 무슨 권력을 갖고 있다고 누가 느끼겠어요? 우리 나가서 모르는 목사님들 모임에 갔을 때 이렇게 소개하는 게 제일 재미있습니다. 목사님은 어디서 목회하세요? 회집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돼요? 아, 저희는 상가에 있습니다. 그러면 그 이상 안 물어봅니다. 이 재미를 아시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수가 아무것도 아닌 모양으로 오신 것 같이 다윗의 후반부가 그렇게 마음에 안 들듯이 우리가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었다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그는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고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고 멸시를 받아서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우리 스스로가 그렇잖아요. 우리도 우리 자신을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왜요? 한심하니까. 뭐 신통한 게 없잖아요. 전반기만 못하잖아요. 후반기가. 여기가 진진한 데라 말이죠. 여기가 담는 데라고요. 저기는 날뛰던 데고. 내가 날뛰던 데고 여기는 하나님이 담으시는 데더라니까요. 그래서 이 일에 우리가 그게 그렇지만 이렇게 고난을 받고 수치를 받고 하는 꼭 그런 길로 가야 되는가? 성경엔 이렇게만 증언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팔려갑니다. 원래는 죽이려고 했죠. 근데 죽여야 받죠? 뭐 고깃값을 받겠어요? 뭘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팔아먹었죠. 그래서 미디안 상인들이 사다가 시위대장 집에 종으로 팔았죠. 많이 남겨먹었겠죠? 그는 종으로 열심히 삽니다. 충성했는데 무고당하여 감옥에 갇힙니다. 성경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 발은 착고를 차고 그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 말씀이 저를 단련하였도다. 억울한 게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을 채우시는 중이었대요. 어떻게 나타나죠? 그가 바로의 꿈을 해석하고 풀려나 총리가 되죠. 총리가 됐을 때 성경의 표현을 이렇게 됐습니다. 그가 임의로 백관을 제어하며 지혜로 장로들을 교훈하였도다. 그러니까 배신, 억울함, 질고들이 뭘 만들었죠? 그에게 총리의 실력을 만들었죠. 군에 가면 맨 선착순을 시킵니다. 선착순을 저기 앞에 보이는 창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아와서 선착순 다섯 명 뛰는 거예요. 돌아올 걸 왜 갔다 오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뭘 가져오려는 것도 아니고 선착순 순전히 순서만 정하고 6번부터 다시 뭐가 느는지 아세요? 강력과 심폐기능이 늘어요. 이를 악물어서 치과적으로는 소련을 보지만 다른 데는 인내심과 그리고 고생이 몸에 익어요. 사람이 두꺼워지고 실력이 쌓입니다. 아십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속에서 우리를 우리의 본 바탕을 우리의 심령을 우리의 성격을 우리의 육체를 강건하게 하십니다. 마음껏 담으실 수 있게 하시며 실제로 담으십니다. 그게 성경이 하는 고난입니다. 그 고난은 예수님께서 당하셨고 하나님의 후사가 되기 위해서는 영광을 받기 위하여 주님과 함께 고난에도 참여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채우시는 것은 형통함, 평안함보다 더 큰 것이랍니다. 그건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우리 자신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훨씬 더 큰 일로 우리를 부르는데 요한복음 14장에 가시면 8절 이하에서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째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주께서 하신 일은 어마어마한 일입니다. 인류와 역사 우주를 회복하는 일입니다. 구원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그 일에 참여한답니다. 예수의 고난이 인류의 운명을 바꾼 것 같이 우리가 받는 고난은 주께서 하신 일의 연장이랍니다.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큰 일도 할 것입니다. 왜 더 크죠? 예수님은 그때 시공간에 잡혀서 갈릴리 지방이 다였지만 우리는 이제 세계 각곳에 다 있습니다. 우린 더 많은 사람 앞에 또 큰 지리적 넓이 속에서 그리고 예수께서 이루신 부활이 만들어낸 많은 증거들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의미에서 한 분 그 얼굴 그 성격으로 일하셔야 되지만 우리는 참으로 다양하게 버라이어티 쇼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합창을 하듯이 영어도 나오고 오늘은 큽니다. 이 말이 우리에게 왜 놀라움이 됐느냐 하면 아까 얘기한 것 같이 요셉의 고난은 요셉을 본인이 상상할 수 없는 자리로 보내어 실력을 만든 것 같이 그는 자기와 연결된 모든 사람을 구원합니다. 그렇죠? 자기를 팔아먹은 형들을 구원하고 자기를 잡아놓은 애굽을 구원합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습니까? 요셉은 보복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는 소원은 거기에 보복이 들어있나 안 들어와 있나를 생각하시면 정당한 소원인가 아닌가가 금방 드러납니다. 기도가 밤낮 이거 아닙니까? 사람들한테 관세 받지 않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그거 아니에요. 그죠? 생각 없이 살게 해 주시고 관세 받지 않고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요약하면 그겁니다. 철야를 해도 금식을 해도 결국은 그 기도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찬송이, 경탄이 우리의 상상을 넘어서는 과연 하나님은 내 아버지십니다라는 그런 항복이 터져 나오는 기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 인생을 살고 있다는 걸 상상을 못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아직 갈 길이 멀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기대할 만한 인생이라는 말도 됩니다. 여태껏 미루어 놨던 것 남은 생에 다 누리시고 200세 돼서 죽으십시오. 이사야 53장으로 돌아가면 그래서 이 말은 이렇게 놀랍게 이미 예수에게서 증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4절, 53장 4절, 1033페이지였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했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는 걸로 형들은 자기가 지은 죄의 고통을 요셉에게다 집어넣다. 요셉은 형들의 죄를 짊어지고 팔려가고 그 사실 여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시위대장의 오해를 짊어져서 감옥에 들어갑니다. 감옥에서야 물론 모두를 상관치 않고 그죠? 죄인인 줄 알고 다스리는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래갖고 그들을 구원합니다. 그들의 죄를, 그들이 저지른 죄를 우리가 뒤집어 쓰고 사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에게 못된 짓 하는 자들을 구원하십니다. 예수에게서 그리 하신 것 같이 우리 시대에도 그렇게 합니다. 내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이게 명예입니다. 모든 부모에게 최고의 아첨, 최고의 호의를 받아내고 싶으면 가서 자식을 칭찬하십시오.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보들은 꼭 당신 자녀는 당신만 못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바보입니다. 그것은 낳고 못 낳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모든 부모는 자식이 자기보다 낫기를 소원하고 낫게 되기 위하여 무슨 희생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 희생 중에는 물론 화를 내는 것도 있습니다. 평생 아무 것에도 화를 낸 적이 없으나 자식을 위해서는 화도 낼 수 있습니다. 망가질 수 있습니다. 그게 성경이 우리에게 전하는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어 우리를 구원한다는 말씀이 무슨 얘기인가에 다윗생에서 펼쳐 보인 역사적 증언인 것입니다. 다윗은 이제 할 말이 없는 사람으로 살고 죄인같이 살고 언제나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번 옆으로 쳐다보이는 멸시 속에 살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서 그는 진정한 하나님이 만드시는 사람이 됩니다. 겸손을 배우며 인내를 배우며 관용을 배우며 세상에서 만들었던 어떤 영적인 행위보다도 큰 사랑을 배우며 나중에 보겠지만 반역한 압살롬을 사랑합니다. 그는 저도 좋고 자기가 죽어도 좋은 것입니다. 누구를 죽이러 나가지 않고 큰 소리 치러 나가지 않고 그는 죽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는 수치를 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참으로 위대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와 한국사회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실에 왔습니다. 그것을 해결해달라 그러지 마시고 이런 때 신자들은 뭐라고 하는 거야에 답을 하십시오. 왜 교회는 이렇습니까? 미안합니다. 그러셔야죠. 당신도 예수 믿지? 그렇습니다. 어느 교회 다녀? 가르쳐 드릴 수 없습니다. 뭐 때문에 같이 핏대를 올릴 겁니까? 잘난 사람이 잘난 짓을 하는 것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상대방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모든 짐을 지고 저들의 원망을 감수하고 걸으면 하나님이 죽음을 열어 부활을 만들어낸다고 하심으로 우리는 기꺼이 이 명예로운 길을 걸으며 이 시대에 임마누엘로 살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생은 정말 위대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할 것이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기 한국 땅에 태어났으니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감수하고 우리가 속을 태워서 주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의 기적이 이 나라 이 민족과 이 시대와 우리 자손들에게 다시 재현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 큰 소리 치고 나가는 것보다 더 큰 믿음과 용기와 실력을 가져야 이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한 걸음씩 한 걸음씩 하나님의 자녀의 위대한 길을 걸어내는 우리 되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시대가 복을 받고 우리 후손들이 큰 빛을 보는 그런 생애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